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시편으로 모시겠는데요. 시편 뭐 여러 그 성경이 또 시편에 있는 여러 시들이 참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이 50편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애송하는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50편은 성전에서 노래를 인도하는 세 사람 가운데 하나인 음악가 아삽의 첫 번째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 번 만나게 될 터인데요. 아삽은 음악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헤만, 아삽, 그리고 에단.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헤만, 아삽, 에단. 이 50편은 심판의 시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1절, 2절입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본 시편의 서문에서는 능력의 하나님이 오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무척이나 영광스러운 또 기대가 되는 내용이죠. 그래요. 언젠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신자들이 지금도 바라고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4절 가보실까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을 반포하여 하나님의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조금 더 실수함이 있으실까요? 어디 부족함이 있으실까요? 전혀 그러시죠? 없죠? 하나님은 절대 한쪽으로 기울어지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씀이죠. 공의로우십니다. 그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증거할 만한 증인들이 하나님 그 삼위일체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5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잔이라 하시도다. 하나님과 제사를 통하여 언약을 맺은 그 성도들은 이스라엘 곧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일까요?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7절로 가보실까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여러분이 성전이 있고 백성들이 그 안에서 예배하는 예루살렘에서 살아가신다면 아마 이렇게 말을 하실 겁니다. 주님, 뭐 혹격으로 보면 주여, 이 백성들을 비판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정기적으로 성전에 나옵니다. 아마 이것은 매 주일 아침, 그리고 주일 저녁, 그리고 수요일 밤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주변에서 마치 일 개미처럼 바쁘게 봉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래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가? 사실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교회 출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행위로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의미가 확실히 달라지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실까요?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 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을 바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대단한 것 바친다고 생각하느냐? 모든 짐승들이 다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레미야 7장 22절로 23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연상하게 됩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도 보면 미가 선지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12절로 가보실까요?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창조자가 굶주리시겠어요? 굶주리신다 해도 피조물들에게 배고프시다는 말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으시죠.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를 붙들어줬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인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 앞에 나오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 죄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을 볼게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 일을 생각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선의 가면을 벗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동의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의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구원의 방법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50편 23절 마지막을 볼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즉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일찍 찬양을 듣죠. 찬양 함께 하시고 51편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51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많은 시편들의 제목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이거든요. 이 시편 51편의 제목은 그 자체가 설명해주고 있듯이 본 시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게 제목이라고요. 이것은 물론 다윗 생애에 있어서 너무도 커다란 오점이었습니다. 다윗의 죄를 상세하게 살펴보려는 것이 우리의 의도는 사실은 아닙니다. 다윗이 두 가지 계명을 범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죠. 일곱 번째 계명입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여섯 번째 계명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어 죽게 했죠. 사실 간접살인이었죠. 이것을 뭐 현대적인 용어로 쓴다면 교사죄라고나 할까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참 냉혹하고 잔인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았죠. 왜냐하면 우리아는 다윗의 용사 중 하나요, 충성된 신복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명령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최전선에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끄러운 사건이 있은 후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이러한 사건들은 애굽, 바벨론, 뭐 에돔, 모압, 뭐 어디에서나 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다윗이 저질렀던 행위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그 당시의 어떤 윤리적 잣대로 보면 일들이었단 말이죠. 지금부터 아주 좀 오래전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구부러진 막대기 한 다발을 한 대 모은다면 서로를 똑바로 펴주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부러진 막대기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것을 한 다발로 모아보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펴주는 것 같이 보인다 그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많은 군주들이 저질렀던 일은 전혀 나쁜 일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를 심판하며 보실 때에는 정죄할 만한 내용이었던 것이죠. 외부적으로 다윗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다윗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동안 그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는 그때 자기 마음속이 어떠했는지 나중에 32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토솔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저는 여러분이 다윗이 침묵하는 동안 다윗의 궁전에 있었더라면 훨씬 더 늙어버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무서운 근심 속에 있었어요. 시편 32편 4절을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것은 그동안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잘 묘사해 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게 되죠. 나단은 다윗에게 가서 아래와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무엘하 12장 1절로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암양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장면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단이 성경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다윗이 말을 할 때 나단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마도 그때 나단은 다윗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단이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세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다윗은 혐의를 부인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는 나단은 엉터리이며 나를 모략하라고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 또는 나단은 나단을 향하여 말 한마디 없이 후를 내밀면서 병사들이 나단을 끌어내어 처형하도록 아마 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다윗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또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뭐 그 접대성 있잖아요. 그래서 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당한 고백을 받아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혐의를 그렇게 하면 이제 모든 혐의를 벗게 되지만 다윗은 스스로 인정합니다. 만약 이 다윗이 자기의 혐의를 인정 이렇게 했다면 아마도 다윗은 그 가운데서 회개가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제 10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나단을 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2장 10절로 14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록한 그 시가 51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1편의 배경은 사무엘하 12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다윗이 자기의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본 시편에 나오는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어거스틴도 참회록을 썼잖아요. 시편 51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참회회의 시고 기록입니다. 시편 51편은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째, 양심의 부르짖음과 죄에 대한 자각, 1절로 3절이죠. 둘째, 죄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긍휼, 4절에서 8절입니다. 셋째로, 정결케 한 후 다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부르짖음, 그것이 9절에서 19절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는 항상 복합적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자기 죄를 묘사하는 몇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죄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한층 더 많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죄란 복합적인 것이며 선이란 단순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뒤에 지팡이를 감추고 있으면서 그 지팡이가 구부러진 것이라고 말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아무도 그 지팡이의 정확한 모습을 알아 맞힐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팡이는 수천 가지의 모양으로 구부러져 있을 수 있을 터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뒤에 반듯한 자를 감추고 있다고 말해보십시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 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맞출 수 있을 겁니다. 죄란 이처럼 복잡한 것이며 선이란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단순하고 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범죄를 시인했어요. 범죄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생활 가운데 어떤 경계를 설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물리적 법칙을 세우셨어요. 또 도덕적 법칙도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법칙도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그 법칙들을 어길 때마다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는 일을 항상 범죄하고 범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가운데서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자, 3절로 가보실까요?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왕은 자기가 잘못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서 고백과 하나님의 긍휼을 다루고 있는데 4절이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즉 다윗이 밧세바에 대한 죄라고 말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것이 얼뜬 맞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은 자기 가족에 대한 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윗에게는 가족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판가들은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죄를 범했다고 말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또한 당시 예루살렘 사회에 대한 죄였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가 왕으로 있는 국가에 대한 죄였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북녘 땅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우리 중국에 계시는 조선족 여러분, 여러분은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밧세바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성경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당시 사회는 사라졌어요. 사실상 그 국가는 다윗의 계통의 지배 아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문에 남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로 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기를 얻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이게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일인데 3000년 동안 원수들인 비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이냐? 다윗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을 계속해서 추궁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죄는 엄청나게 미워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 신간 나쁜 감정과 내적 갈등을 이기는 법을 제시한 해럴드 세일러 박사의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법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